이번 달 우리는 연속적으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그들이 이전에 있던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의 의미는 자줏빛 땅 혹은 이제 낮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보다도 가나안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그는 마치 이제 본향과 같은 것입니다. 정착할 수 있는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번잡한 늘 이동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끝내는 안락한 삶입니다. 마치 천국과 같이 그러한 의미를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가나안이다 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 또 이상의 시련,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게 될 아름다운 것, 그것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은 우리가 도달하는 천국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이상이고 우리에게도 역시 가나안이라고 하면 정말 아주 좋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935년도에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 생긴 성인 교육기관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일제시대 때 이 교육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개척할 수 있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이라는 표를 가지고 교육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정말 가나안과 같이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기관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196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새마을운동 여기에 모태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이제 퍼져서 우리나라가 그냥 일제시대 때 종살이하며 노예처럼 살며 피지배자의 그런 어떤 종 같은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자유인으로 이제 그 해방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 민족적인 긍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을 가나안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정신 교육의 그런 어떤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난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가난에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붙여서 또 사람들이 그것을 상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가난 생수 얼마나 물이 맛있겠어요. 가난 생수, 가난 유황오리 얼마나 맛있으면 가난 유황오리. 가나안 보청기. 가나안 보청기. 얼마나 잘 들리면. 천국처럼 들리니까. 가나안 보청기. 가나안 제과, 가나안 가방, 가나안 수파, 가나안 가구. 가나안은 이건 천국의 그런 어떤 이 유익을 주는 아주 너무 아름다운 이상향. 그런 의미로 이제 가나안이 사용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되니까 이제는 좀 의미가 좀 쇠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하튼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성경 속에서 너무 좋은 것이었고 지금도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간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여기가 애굽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지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힘든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1차 가나안 입성식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단지 정탐꾼을 보냈을 뿐인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뿐인데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기가 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돌아가자. 그렇게 불신앙을 가지면서 그들은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애굽도 돌아갈 수 없이 어떤 길로 가게 되냐면 광야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여기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40년을 거쳐 예전에 믿지 못했던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녀 세대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루지 못했던 이 길을 넘어섰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바로 여기 요단강. 요단강 앞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요단강에 이르게 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요단강에도 이르지 못했으면 가나안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요단강에라도 믿음으로 갔으니까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도 예전에 넘었던 그런 고비보다도 사실 더 큰 고비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불신앙이었을 때는 요단강은 보이지도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 보니까 이제 여기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요단강,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장전만 70만, 부녀자까지 합하면 좋게 100만은 없는데 어떻게 이 100만이 이 강을 건넙니까?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배로 다 날릅니까? 어떻게 한 민족이, 한 가족이 아니고 한 그룹이 아니고 한 민족이, 백만 민족이 어떻게 그 강을 넘어서 저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갈 수 있겠는가? 요단강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이 죽음과 천국의 그런 비유로 다가왔습니다. 요단강에 대해서 찬송가 291장에서는 이런 가설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가나안이 천국일 경우에 요단강은 바로 죽음, 죽음을 넘어야 요단강에 간다, 가나안에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요단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본 지진 사태에서도 보았지만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검은 바다 물결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참 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검을 수 있을까? 아마 이제 지진 해일이니까 이게 속에서부터 이게 뭐가 다 올라와서 그래서 깨끗하지가 않고 이게 검었던 것 같아요. 예상하건대. 그래서 검은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검은 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본 적은 없고 TV로만 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우리가 때로 사실 정말 본 적이 있는 어떤 강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우로 쏟아지는 강물. 얼마나 무섭습니까? 황토물. 막지가 않아요. 황토물이 강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 강을 건너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강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폭우로 쏟아지는 강. 아니 근데 그런 것은 뭐 둘째치고라도 그냥 한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조용히 흐르는 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야만 한답니다. 배도 없이 맨몸으로 그 강을 건너야만 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느꼈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 강을 어떻게 우리가 건널 수? 이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노약자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그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신 건너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 대신 당신이 건너가. 그럼 자기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애 대신 저를 보내주세요. 저 대신 우리 애를 보내주세요. 건너가는 사람만 간에 이르고 못 가는 사람은 이 편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물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앞에 서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강을 건너는 것, 물을 건너는 건 이게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도 그러한 강을 건넌 적이 있을까요? 언제도 물을 건넌 적이 있을까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홍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이때는 바다를 건넜어요. 지금은 강 앞에 서 있는데 예전에 그들은 바다를 건너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막아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열으셨습니다. 바다를 갈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옆으로 벽이 된 바닷물을 보면서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지체하기라도 했으면 이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홍해를 빠져나왔고, 그리고 뒤이은 바로의 군대들이 그 바닷물에 섞이고 넘어지고 그 속에 쓸려서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들이 물 가운데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런데 성경 역사 속에서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은 홍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언제가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물이 터지고 그래서 물천지가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 가운데서 물을 통과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 부분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때 일을 베드로는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방주 안에 있으면서 물로 말미암아, 이 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8명 노아의 가족들이. 그들은 물을 통과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through water, 물을 통과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의미를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 의미를 사람들은 오해해서 아, 그 물을 통해 그들이 죄가 씻겨졌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의 죄가 씻겨진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임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찾아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걸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약속 속에서 그들이 물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 나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물이 내려오고 물이 올라오고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물은 왜 생겼을까요? 심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 심판이 생겼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물이 내려왔는데 그 죄 속에서 심판 속에서 그들은 통과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사해졌습니까?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차이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따랐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주가 다 완성된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이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표가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물속에서 구원을 얻은 그들의 표예요. 이제 다시 홍해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홍해도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지날 때에 그 바다가 왜 생겼을까요? 그 바다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 바다는 뒤따라오는 바로와 그 군대를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내 백성, 내 민족, 그들을 망가뜨리고 그들을 죽이려 하고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은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물을 쏟아붓지 않으실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100만이 넘는 그 민족이 그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을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죽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도저히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심판을 그들에게는 막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자. 내가 있어봤자 바로에 의해서 지금 미움을 받아 죽게 되었으니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거기 있을 필요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도 역시 홍해를 통하여 물을 통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지날 때나 또 홍수를 통과할 때나 똑같이 이제 요단강을 지날 때에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을 떠날 때나 혹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또 물을 통과하게 됐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오묘하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물을 통과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한 번 더 이제 너희들이 기억했던 너희 부모들이 경험했지만 이제 너희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물을 통과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그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른 길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필 요단강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요단강을 통과하는 경험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이제 광야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내 죄가 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예전의 방식은 바다를 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좀 달라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강 바닥에 닿을 때에 그 12명 그들의 발바닥이 강바닥에 닿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것은 강이니까 강이 흐르지 않고 그 강이 쌓여서리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 물이 흐르지 않고 그 물이 멈춰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물은 그들의 죄악의 물결이고 그들의 심판의 물결이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아임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물이 설 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야, 우리가 은혜로 이 길을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경험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옛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억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온 민족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단물 그 강 바닥을 건너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은 이 요단 강물 바닥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우리도 가나안에 이르고자 한다면 우리 가나안이 있을 때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단강입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그런 의미였는데 우리의 가나안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가나안이 상품입니까? 우리의 가나안이 학교입니까? 우리의 가나안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우리가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그러나 꿈꾸고 싶은 새로운 수준입니다. 그것을 물리적인 상황으로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집을 사는 것, 학교에 들어가는 것, 결혼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혹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두지 말자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좀 더 그보다 더 큰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왜 저러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버리는 것, 그게 가나안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심이 많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비롭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사랑이 넘치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심이 많고 질투가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싸우는가, 그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 삶,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보는 가나안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인데 천만, 우리 한민족의,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의 수가 4천만 정도 되고 그 중에 천만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보이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룰 가나안입니다. 그렇게 넓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혹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왜 나는 그때 꼭 미워할까? 왜 그때 나는 꼭 참지 못할까? 왜 나는 그때 꼭 죄에 넘어갈까? 생각한다면 그걸 안 하게 되는 삶, 그게 가난이에요. 내가 자꾸 미워한단 말이에요. 난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움이 생겨요. 나는 열매를 맺고 싶은데 자꾸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희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가난이에요. 그걸 우리 자신이 목표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가난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왜 우리 어머니는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왜 우리 아내는 왜 믿는다고 하는데 모습이 저럴까? 왜 우리 남편은 교회 다닌다는데 왜 이럴까? 왜 우리 아들은 이럴까? 왜 이 딸이 이럴까?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은 왜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할까라고 어떤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변화해지게 되는 그 모습.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나안이고 우리가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가나안을 소원할 때 저는 그 가나안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받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늘 이럴까? 나는 왜 늘 이렇게 좀 게으를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 일에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혼란스러울까? 그게 좀 달라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도와주고 싶은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난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다른 사람들이 그럴까요? 왜 우리 가족은 이럴까요? 왜 우리 가족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까요? 그럼 그걸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정말 희락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 가난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교회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어디 멀리 있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만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있어서 한국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믿음을 100번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살아가는 한 번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 교회가 알려주려고 하고 그것을 함께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나안에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가나안에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한국 교회를,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그 이상향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가나안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은 바로 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너와 그 가족들이 방주 속에서 물을 통과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올 때 물을 통과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물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물을 통과한다는 것, 요단강을 지나간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물 한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쏟아지는 물에 쓸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민족 전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바닥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쏟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강바닥을 건너가는데 물이 이만큼 쌓였는데 왜 이 물이 내게 쏟아지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막혀있지 않는데 유리도 아니고 끝이 어떤 방어막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 물은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물이 사실 우리들에게 쏟아졌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을 막아주셔 우리가 그 도우심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 가운데서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전에 지은 많은 죄들이 우리들에게 주마등처럼 스쳐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쓸려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그 너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바닥을 건너가면서 내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이 마음을 갖는 거구나. 그럴 때 그 강을 통과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가나안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강바닥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옆을 쳐다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뻔히 있는데 그 죄성이 아직도 내 속에 있는데 내 그 기억이 내 속에 생생한데 내가 작건 크건 정말 나도 그 속에서 속였고 그리고 취했고 뺏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우상 숭배했고 그런 기억이 내 속에 있는데 왜 그 물이 내게 쏟아지지 않을까? 그 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 물을 잘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물을 막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물을 막고 있습니다. 그 피가 그 희생이 나의 죄보다도 더 큰 것이에요. 그 피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가 있는 자이지만 내가 여전히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 죄성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사람이다. 내가 뒤에서 쫓겨든 사람에게 의해서 죽건 아니면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건 나는 죽을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다.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추운 겨울 한 미국 장교가 집차를 타고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져서 차를 길가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부에 연락해서 휘발유를 공급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울음소리가 나서 신기해서 다가보니까 어느 다리 밑에 젊은 여자가 벌거벗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여인의 모든 옷은 한 아기를 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군 장교가 이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아기를 살리려고 이 젊은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아기를 싸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체온 때문에 그 따스함 때문에 이 애가 살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 미군 장교가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여기서 마침 기름이 떨어진 것은 이 애를 거두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그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아들이 양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가 이제 장성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얘야, 너의 어머니는 사실 너를 살리려고 너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돌아가셨단다.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 묘소라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묘소 앞에서, 이 어머니 앞에서 그는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나를 낳아주시고 살리신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묘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자기는 기억도 못할지 모릅니다. 자기는 생각도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어머니가 죽으셨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의 혼 생명을 바쳐서 그 물을 막아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쓸려가도 옛날에 쓸려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우리가 그렇게 참소하는, 우리가 그 비판하는 그 그리스도인, 한국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심스러워하는, 왜 그렇게 말이 험한, 왜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지 못할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성, 이 죄성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 평생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합정동 양화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이 선교사 묘역이 생기게 되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여기에 묻힌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존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이 묘비가 바로 그 선교사님의 묘비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는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학교가 생긴 이래로 최우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당신은 남아서 교수가 돼야 된다고, 더 많은 의사를 키워야 된다고 할 때 그는 그것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험한 땅, 이 비천한 땅, 이곳에 와서 광해원에서 알렌에 이은 이대 원장으로 사람들의 전염병을 고치다가 그러다가 그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묻힌 외국인들은 인천에 묻혀야만 하는데 묻힐 곳이 없어서 사정사정해서 고종이 땅을 준 게 양화진이고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묻혔습니다. 왜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그 잘난 사람이, 왜 그 훌륭한 사람이 왜 이렇게 묻혀야만 했을까요? 그는 그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 받는 줄 아십니까? 죄가 사함돼서 깨끗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아십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짓잖아요. 그게 가능성입니까? 주님이 보는 가능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원하는 자들임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 회개를 하고 또 죄를 지어도 주님은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비판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죽으마, 얘는 살려야 된다, 나를 죽여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든 죄의 참소함으로 나를 죽여라, 그리고 나를 죽이되 내 자녀는 살려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훈련으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요단강을 통과할 때만 우리가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아직도 죄인이고 그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자들임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감사하고 그걸 기뻐할 때 눈을 뜨면 비로소 가나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그런 삶은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에 만족하지 말고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더 이상 질투하지도 말고 더 이상 쟁투하지도 말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죄가 아니면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요단강을 통과합시다. 그럼 우리가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가나안. 그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그 사랑이 그렇게 놀라운 줄 몰랐다. 그 속에서 누리는 희락이 그렇게 놀라운 줄 몰랐다. 그 속에서 누리는 화평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몰랐다. 그러한 가나안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나안의 기쁨과 가나안의 소망과 가나안의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그 죄를 알지 못했고 우리는 주님을 반역했던 자들이오나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었으나 주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었사오나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정치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가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물을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이 물 앞에서 어슬렁거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물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그 너머에 있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바랬던 새로운 삶, 우리 가족이 그렇게 바랬던 새로운 삶, 그렇게 바랬던 새로운 모습들을 주님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함께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